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태복음으로 모시겠는데 오늘 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은 종교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예언자들의 전통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는 네 가지 예언에 대한 성취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구약의 그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에 이루어졌는가를 알리는 것이 마태복음 2장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러한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 고대하고 있던 진정한 또 진지한 성경 학도들이 그 시대에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확신을 주었던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 2장이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 당시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지라도 실현되기에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은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자세한 또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몇 가지를 제시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탄생 때에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증거로서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을 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으로 예정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기록되었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애굽에서 부름받을 것으로 예언되었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또 라마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거든요. 네 번째로는 그분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뿌리였으며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는데 왜 라마, 곧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거리만큼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해 있는 통곡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이거든요, 도시거든요. 왜 통곡이라는 일이 있어야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애굽에서 부르심을 입었는데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해져야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모든 예언들이 어린 아이 시절에 성취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는 어떻게 문자적으로 정확히 그리고 쉽게 모든 것이 예언이나 역사선상에서 아무 뒤틀림 없이 성취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분명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예언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또 그것들이 모두 성취되는 그 과정을 아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들이 성취되는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것 모두가 정상적이며 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마치 조각 그림 퍼즐 맞추기와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때는 그의 초림에 관한 예언처럼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조각 그림 맞추기 퍼즐에서 온갖 작은 조각들은 제 장소에 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왜 세상에서 그것을 그때 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이상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어요. 여기 1절 말씀들은 박사들이 찾아온 것에 대한 역사적 기록인데 그들이 헤롯 왕 때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헤롯은 누가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있지나 않는지 이건 무척 신경 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런 면에서는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었던 사람인데 따라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자 그는 그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죠. 동방으로부터 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규절도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성경에는 박사들이 몇 명 왔다고 했습니까? 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몇 사람이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동방 박사 하면 세 사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성극 또 카드 이런 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 중 상당수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한 잘못을 좀 여러분들과 바로 잡았으면 하는데 첫째로 성경은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겨우 세 박사들이 헤롯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예루살렘을 흥분케 했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3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되어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뭐 헤롯이 그렇게 하고 또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은 분명히 자기 지역에서 왔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또 왔고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새로운 별이 나타나자 그들은 심을 합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셋이 아닌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저는 300명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근접한 숫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부탁건대 제가 확실히 300명이라고 확신했다고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박사들이 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2장 1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호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지금 한 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 왕을 무척 불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호를 보고 라고 했는데 어떤 시인은 그래서 그 비호를 동방의 비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별은 동방의 별이 아니죠. 그 별은 서방의 별이었습니다. 만일 박사들이 그분의 별을 보았는데 그것이 동방의 별이었다면 그들은 인도나 중국으로 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 별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고 서쪽으로 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박사들이 동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 별은 서쪽에 있었고 그들은 동방에서 그것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들은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왔습니다. 저의 의문은 그러니까 이것이죠.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한 별을 왕과 관련시켰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스라엘과 일치시켰는가? 여러분 이거 무척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동방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민수기 24장 17절에 기록된 발람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을 상기시킬 수가 있는데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라고 예언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별과 홀이 함께 어울립니다. 그러므로 제가 알기로 그것은 별과 홀이 구약 성경의 예언 가운데 함께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왕을 찾는 그들은 어딘지 모르지만 동방으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 성을 너무도 소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3절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매우 인상적인 박사들 그 대표단이 예루살렘 성읍에 모이자 아마 온 성읍은 소용돌이에 빠졌던 것이죠. 헤롯은 이 일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매우 미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이 좋은 성경 사전을 갖고 계시다면 시간을 내셔서 헤롯의 가문 그 역사에 관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악명 높은 메디치 가문과 같은 악당들이었습니다. 헤롯가는 그 당시 어찌 보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깡패 집단과 같았다고나 할까요? 헤롯 대왕은 그들 중에서도 최고의 악당이었단 말이죠. 그는 이둠의 사람이었고 그의 높은 신분은 로마 정부로부터 산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참으로 그의 왕위에 대결할 자로 나타난 그분에 대해서 그러므로 큰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니 주께서 주신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깊은 소식 목자가 듣고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장 4절로 가보시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물으니 그랬어요. 그는 단지 알아보기 위해서 물은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강압적으로 다그쳐 아마 물었을 겁니다. 이렇게 물었게 내가 알기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그대들은 어디서 그가 태어난 곳인지 좀 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으니 여기까지 왔으면 좀 나한테 말을 해줘야 되지 않,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 싶은 거죠. 놀랄만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탄생하실 위치를 말해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알았을까요? 그 박사들이 말이죠.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헤롯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는 질문을 서기관들에게 말을 하자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유심히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미가 5장 2절에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마음의 평소 늘 간직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펼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 헤롯 왕 앞에서 즉시 그 말씀을 인용했던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 강림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이론적인 데만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닌 거거든요. 그것은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내포된 역사를 알고 있고 어떤 사실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무리들의 본보기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인격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그처럼 잘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도 당신들과 동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로 주의 강림을 고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화제를 나누며 예언에 관해서 대단히 많은 연구를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한데 진실로 여러분은 지금 당장 그분을 뵙고 싶습니까? 그분이 오늘 당장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뛰어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솔직히 원컨대 당신의 방문을 연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요? 조금 다음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늦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헤롯은 이제 서기관들에게 그가 원하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게 박사들에게 나타난 그 별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하늘 밤중에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낙타로 여행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트 여객기가 아니었습니다. 낙타로 하는 여행은 장시간 걸리고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이 나타난 직후 적어도 1년이 되기까지는 예루살렘에 당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에게는 작은 성탄 축하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거리에 지친 여행을 하면서 오로지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께 예물을 바치고자 하는 소망만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이죠. 헤롯이 별이 하늘에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은 이야기에서 중요한 요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헤롯은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는 마치 옛 뱀처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의 됨됨이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만일 한 왕이 이 근처에 태어났다면 나도 말을 타고 그에게 갈 작정이요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아마 병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아마 뭐 다른 큰 일을 하려고 아마 그런 생각을 헤롯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헤롯은 아기이신 그분이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결코 찾지 못했지만 만약에 찾았다면 그냥 냅뒀겠어요? 그 찾지 못했으니까 그 당시 한 살 된 아이들을 다 죽였던 것 아닙니까? 그는 박사들이 먼저 내려가서 아이를 찾으면 돌아와서 그에게 고해달라고 하는 능란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려가서 그분께 경비하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그가 참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그를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9절 10절 봐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별을 보지 않았고 오랫동안 여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는 그 별이 매우 이상한 별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적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해를 찾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천문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하늘에 한 이변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천지만물이 모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응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박사들은 초자연적인 비율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2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비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당도했을 때 예수님은 여관 뒤편의 마구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의 공적 업무는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 호적하는 일이 끝났기 때문에 각기 자기 집으로 귀향을 했다고요. 그러나 이 어린 아기가 새로 태어나자 요셉 부부는 얼마 동안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갓난 아기가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의 거처를 한 집으로 옮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들은 바로 그 집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종종 우리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렇게 보면 동방 박사들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는 장면을 봅니다. 만일 요셉이 그들에게 그 마구간을 가리켜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그것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마구간이 아니라 매기 목사님은 계속해서 집으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 카드 때 보면 계속 마구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어린 아기와 그의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경배를 하게 되는데 아기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겁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지 그 모친 마리아를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경배하고 그 보물, 그러니까 뭐였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분께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60장 6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사실들을 연구하는 매우 흥미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허도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그러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몰약인데 스바 사람들은 몰약이 그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재차 오실 때는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는 어떤 것도 이야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황금은 그분의 탄생을 뜻합니다. 그분은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유향은 그분의 삶의 향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그분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초림 시에 그분께 드려졌던 예물이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황금은 그분의 탄생을, 유향은 그분의 삶의 향기를, 그리고 몰약은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몰약이 그분께 드려질 필요가 없고 황금이 또한 유향이 그분께 드려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이제 만유의 주로,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